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에서 10년간의 평화 유지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파투마타 카바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미니스마 대변인은 11일 이같이 전하면서 말리 수도 바마코 소재 미니스마 건물의 유엔기가 이날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 하강은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 미니스마 활동의 공식 종료를 뜻한다고 카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엘가 시무웨인 말리 주재 유엔 특사는 지난 8월 12,947명의 유엔 평화유지 인력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12개 캠프 등이 말리 군정에 이양될 것이며 1,786명의 민간인 직원들이 12월 31일까지 고용 해제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비 이전 등 절차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말리 군정은 그동안 미니스마의 철수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미니스마는 지난 10년간 말리에 15,000명 규모의 군과 경찰 병력을 두고 치안 유지 임무 등을 수행했으며 이 기간 약 180명이 적대 행위로 인해 숨졌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최근 무력 충돌을 벌여온 소수민족 반군연합 측과 회동했다고 미얀마 국영매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MRTV 방송은 이날 쪼민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군정 측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 미얀마 민족민주주의동맹군 연합대표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회동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핀란드에서 열렸다고 전했으며 조 대변인은 이달 말 관련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군연합 측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군연합과 10월부터 전투를 이어온 미얀마 군정이 반군 측에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얀마 북부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회담을 열고 긍정적 결과를 얻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올해 세계 부자 1위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가 차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올해 세계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 순위에서 2,260억 달러의 자산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는 앞서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세계 10대 부자 목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지난해 1위였던 국제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차지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3위에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0억 2억 3천만 달러로 239위를 기록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유엔 시설 인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 군이 10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위성사진 한 장을 공개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유엔 시설에서 20m 이내에 있는 지점 세 곳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여러 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서 최근 며칠 새 이 같은 공격이 계속됐다며 헤즈볼라가 유엔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1701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에서 적대 행위의 완전한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차 레바논 전쟁에서의 양측 간 분쟁 해결을 위해 2006년 8월 10일을 채택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당국의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서 가자지구의 민간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은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가 이탈리아에서는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잊혀질 권리가 보장됐다는 소식을 전해서 오늘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Right to be forgotten으로 소개한 이 법은 암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 병력을 알려야 하는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이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법이고요. 이탈리아 의회에 발의된 것은 지난해지만 올 들어서 총리가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지난 8월에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난주 상원 승인을 받아서 이탈리아의 법이 됐습니다. 자, 프랑스는 2016년부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고 루마니아 등 유럽의 6개 나라가 이탈리아와 비슷한 암 생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암 병력 때문에 융자를 못 받았고요. 암에 걸렸던 이력 때문에 다른 건강 문제에 대별 보험을 들 수가 없었고 암 병력 때문에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도 못했었는데 자, 이들 나라에서는 암을 완치받은 나이에 따라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암 이력을 알려야 할 의무를 법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불이익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유럽 나라를 중심으로 암 생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회복력이 높고요.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발의했던 한 이탈리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엄성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법입니다. 라는 평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제일 이제 반응이 좋은 거는 다도 체험이랑 로컬 투어예요. 이곳을 찾는 분들은 워낙에 이제 북촌을 좋아하셔서 오신 거니까 그 북촌에 대한 이제 지역 안내랑 이제 역사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네, 한국 서울 도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촌, 북촌이라는 이름의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소개하고 또 경험해보는 공간이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구름 조금 꼈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장전과 원산, 그리고 함남 심포는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80mm, 강원도와 함남 지역에 양이 많겠고요. 눈은 10에서 30cm 정도, 함남 지역은 50cm 이상으로 적지 않은 겨울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입니다. 함흥이 영하 5도, 개성 2도, 원산 0도고요. 평양의 낮 최고가 5도, 함흥 원산도 5도, 개성은 9도로 가장 높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가 1도, 중강은 영하 3도, 예산은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미터, 먼바다 2.5미터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연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과 필리핀 선박들이 지난 주말 남중국해에서 다시 충돌했고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됐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취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정부가 이주민 수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남중국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분쟁 수역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하고 중국 배들이 지난 주말에 충돌을 했네요.
네, 지난 9일과 10일 두 나라 선박들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와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충돌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상대방 책임을 지적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필리핀 측에 따르면 먼저 10일 필리핀 해군 보급선 두 척과 해양경비대 호위함 두 척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주둔 중인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이 나타나 항해를 방해하고 물대포를 쐈고요. 보급함 한 척은 중국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 정도면은 피해가 많았겠는데요?
네, 물대포를 맞은 해군 보급함 한 척인 엔진이 심하게 손상돼 필리핀 팔라완으로 예임됐다고 하고요. 또 해양경비대 호위함 한 척도 물대포를 맞아서 항해와 통신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마스트가 손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급함 한 척이 중국 선박에 부딪혔지만 항해할 수 있어서 암초에 보급품을 전달했다고는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일요일 10일에 있었던 충돌인데 전날인 9일에도 충돌이 있다고 했었죠?
네. 필리핀 정부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민병대 함정들이 물대포를 쏘면서 필리핀 어선 세 척이 스카브로 암초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의 통신과 항해기기가 심각하게 손상됐는데요. 여기에 중국 민병대 선박들이 청각을 해칠 수 있는 기다란 음향 장비를 써서 필리핀 선원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8월에도 중국 배들이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선박들의 물대포를 쏘는 등 항해를 방해하면서 보급 작업이 2주 연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타이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필리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필리핀 정부는 성명을 내고 통상적인 보급 임무를 겨냥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강압적이고 위험하게 기동함으로써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외교 경로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항의하고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 쪽 반응도 볼까요?
네, 중국 외교부는 10일 발생한 충돌 사건에 대해 필리핀 측에 엄중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해양경비대 경고를 무시하고 세컨드 토머스 암초로 돌진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중국 측 대응은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며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면은 대개 미국 쪽에서도 성명이 나오곤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성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1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필리핀 해상 작전에 개입하고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면서 전략 수역에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성명에서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페르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서 이 남중국해 둘러싼 양국 간 분쟁 그 해결 방안을 몇 차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르코스 대통령은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도 수석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자, 필리핀은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난 뒤부터는 미국하고 또 밀착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는 친중국 노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임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런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군사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올해 미국과 연달아 협약을 맺어 자국 내 기지를 다수 미국에 개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필리핀이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을 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해군이 미국 해군과 합동 순찰을 했고요. 이어서 호주 해군과도 함께 남중국해를 순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가겠습니다. 자, 파격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을 했네요.
네, 10일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밀레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 잠시 들어보죠.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먼저 최악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격하고 고통스러운 재정적 충격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정적 충격이라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그 초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그런 조처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연 물가 상승률이 143%에 달하고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나는 등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우리를 초인플레이션 궤도에 올려놨다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합니까?
네. 그는 먼저 중요한 조처 가운데 하나가 아르헨티나 국내 통생산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재정 감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재정 감축이 민간 부분이 아닌 정부 쪽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밀레이 대통령이 그동안 이 정부 몸집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식 뒤에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의 정보 부처를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라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밀레이 정부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경제 회생 방안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산과 재정 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밀레이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 통화 미국 달러화로 바꾸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었는데 이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밀레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에서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달러화 전환 외에 중앙은행 폐쇄나 중국, 브라질과의 관계 단절 등 다소 과격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어조를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실제로 초대 내각에 급진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보다 주류 보수주의자들을 많이 포진시켰습니다.
네. 아직 오랫동안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 이제 새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밀레이 대통령한테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재정 수요, 즉 나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돈을 무절제하게 찍어내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페소화 가치가 급락했죠.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 주요 외화 수입원인 농작물 수출도 타격을 받으면서 최근 몇 년 새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연 물가 상승률이 15,000%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가 과연 아르헨티나의 이런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 정부가 호주에 정착하려는 이주민 규모를 크게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망가진 이민 체제를 고치기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2년 안에 유입되는 이주민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까지 이 숫자를 대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 수준인 연 25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절반으로 줄여서 그 규모가 25만 명이라면 연간 그러면 앞서 1년 동안은 1년에 50만 정도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호주 정부 자료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호주 내에 순 이주민 수가 51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런 현상이 대부분 유학생이 늘어난 것에 연유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호주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이주민 유입 수가 각각 44만 명과 30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호주는 왜 이렇게 이주민 수를 줄이겠다고 합니까?
네,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뒤 이주민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에 생활비가 오르고 부동산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월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주 유권자 가운데 62%가 이주민 유입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호주는 원래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이주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민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탓에 원래 원하던 양질의 노동력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무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현재 제도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간 사람들이 옆문이나 뒷문으로 호주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호주 정부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주민 수를 그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호주에 와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최소 영어 수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학생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는데요.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획하는 공부가 본인의 학문적 열망이나 경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호주 정부 자료로는 대략 65만 명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학생 비자를 한 번 더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내무장관은 우리는 해당 분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거 몇 년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의 새 계획에선 유학생 외에 저숙련 노동력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라든지 저숙련 노동력의 유입은 줄이고 숙련된 기술,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받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새 정책에는 호주 노동시장 수요를 맞출 매우 양질의 개인이나 필수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한 수요 기술 비자가 포함됩니다. 오늘 장관은 새 전략은 복원과 탄소 제로로의 전환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얻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호주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2,5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운데 반 이상이 1세대나 2세대 이민자들이라는 겁니다. 한편 숙련 노동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해왔던 호주 경제인협회는 이민자들이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부 투자 결여와 수십 년에 걸친 열악한 주택 정책의 희생양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독재자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하루만 독재자가 되어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와중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모한 태도로 논란을 빚은 펜실베니아 대 총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해상 풍력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독재자 얘기를 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인 지난 9일 뉴욕 공화당 만찬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독재자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오늘 뉴욕타임스 신문은 내가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면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나는 딱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재자. 내가 왜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왜 독재자가 되고 싶은지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장벽을 원하고 석유 시출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장벽을 건설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발언은 사실 앞서 나온 발언을 되풀이한 것인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타운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취임 첫날 멕시코와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다시 한번 그대로 되풀이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독재자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는요. 이게 장벽 건설이라든지 석유 시출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동안 여러 언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독재 정치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자, 재선에 성공하면 권한을 남용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특히 언론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해충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급진 좌파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독재자 관련 표현을 한 것 말고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약 80분에 걸친 발언에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바이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근거는 어떤 걸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좌파가 눈앞에서 괴물 같은 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필사적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여러 주가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독재자 발언을 또 언급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선 자금 모금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LA를 찾았습니다. 9일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마이클 스미스 씨 자택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는 앞서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다며 시니어 감사합니다. 단 하루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은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출마를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차하더라도 자신은 계속 경주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이 대표적인데요. 메카시 전 의장은 12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살 일은 재건과 복구, 미국의 새 단장에 대한 것이지 보복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아주 거물 정치인이죠. 민롬니 상원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네요.
네, 롬니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데요. 12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동전을 집어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나오는 풍선껌 자판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아무런 여과 없이 나오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롬니 의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첫 임기 말 때처럼 경험이 많지 않고 훈련이 덜 된 인물들로 채워질 것이라면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정치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대학가로 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명문대 총장이 지금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동부 명문 학군인 이 아이비리그 1원 펜실베니아 대 이 엘리자베스 맥길 총장이 지난 9일 사임했습니다.
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맥길 총장이 반유대주의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이 일자 결국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살펴보죠.
예, 발단은 지난 5일 열린 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이 청문회는 전쟁 발발 이후 여러 대학이 유대인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열렸는데요.
네네.
청문회에서는 해당 대학에서 나온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에 대해 총장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유대인을 학살하자라는 발언이 대학교의 윤리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
자, 맥길 총장은 이에 즉각 대답하지 않았고요. 특히 유대인 말살을 촉구하는 발언이 대학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아,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던 거군요.
예,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런 입장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 거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경제인들은 뭐 기부 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스톤리지 자산운용의 로스 스티븐스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CEO가 대표적입니다. 스티븐슨 CEO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맥길 총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1억 달러 규모의 기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맥길 총장은 집중포화를 받은 후 결국 사임했습니다.
펜실 대학교를 이끌다가 사임하게 된 이 맥길 총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맥길 총장의 사임은 임명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네.
그는 훌륭한 교육기관에서 총장을 맡게 된 건 특권이었다며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과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맥길 총장을 옹호해온 스캇 보 펜실베니아대 이사회 의장도 의장직에서 네. 내려왔습니다.
그날 의회 청문회에 맥길 총장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총장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MIT 총장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두 총장 역시 맥길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이들 총장을 몰아붙였던 공화당의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한 명이 갔고 이제 두 명이 남았다며
네.
하버드대와 MIT 총장도 사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실제 정치권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다죠?
예, 청문회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74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유펜과 하버드대, MIT 이사회에 총장 교체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많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들에 대한 폭력을 촉구하는 등의 점증적인 적대적 교육 환경에 직면했다며 이런 반유대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가 학생 보호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회 차원의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청문회 이후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관련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의 학습 환경과 징계 정책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폭스 위원장은 또 해당 조사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동부 뉴욕주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가 가동을 시작해 전력 공급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덴마크의 풍력에너지 개발업체 오스테드와 미국 전력회사 에버소스는 지난 6일 뉴욕주 최초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인 사우스포크 윈드가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소가 전력 공급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력 공급을 시작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어떤 곳인가요?
네, 사우스포크 윈드는 작년 2월 착공에 들어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6일 1호기가 가동에 들어간 거고요. 현재 2호기는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내년 초까지 총 1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발전소 시설이 모두 가동되면 132메가와트 생산이 가능하고요.
예.
롱아일랜드 7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게 됩니다.
예. 풍력에너지라는 걸 뭐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석탄이라든지 뭐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정에너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최근 환경을 생각해서 이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는데요.
네.
뉴욕주가 대표적입니다. 뉴욕주는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무탄소 자원으로부터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특히 2035년까지 9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는 6일 성명을 내고 신뢰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사우스포크 윈드는 수천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고임금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한 건설사도 입장을 내놨고
예, 오스테드와 에버소스는 이번 성취는 앞으로 이어질 미국 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들을 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상풍력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턴포드 측은 성명을 내고 미국 청정에너지 서사에서 놀라운 순간이라며 사우스포크 윈드 가동을 환영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 롱아일랜드 주민은 동네에 송전선이 관통하는 데 대해 환경적 미적 이유로 반대를 했고요.
네네.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부 환경운동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터빈 건설로 어장을 잃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고요. Save the Bay라는 환경단체는 다양한 물고기 종을 보유한 어장 인근에 발전시설이 들어와선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당초 미국 최초의 해상풍력단지는 케이프 윈드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해안의 발전시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관련 사업 신청서가 지난 2001년에 연방정부에 제출됐는데요.
아.
하지만 수년간의 지역 반대와 소송 끝에 착수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국의 첫 해상풍력발전소는 지난 2016년 가동에 들어간 로드아일랜드주의 블록섬 발전소인데요.
네네.
하지만 3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총 5개 터빈에 갖춘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업적 규모의 풍력발전소로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예.
네.
또 이번에 1호기 가동에 성공한 사우스포크 윈드 외에 빈야드 윈드 발전소도 건설 중에 있는데요. 매사추세츠주 해안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야드 윈드는 총 62기의 터빈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자,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개발은 뭐 정부 계획의 핵심인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으로 1,0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5년 뒤인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풍력에너지 개발업계는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오스테드 측은 공급망 경색과 금리 인상, 또 원하는 세금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뉴저지주에서 추진하려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두 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방범죄 수사입니다. 이런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연방수사국 FBI죠. FBI는 현재 범죄 수사 말고도 테러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기구 두 번째 순서로 FBI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hat pushed me to apply was the mystique about it. That it's the only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in the world.
FB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FBI 홈페이지에 따르면 FBI는 배당된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법 집행기관들의 지문 확인이나 실험실 검사 그리고 훈련 등의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FBI는 모든 연방 법 집행기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BI는 수사를 국내 국제 테러리즘, 외국 방첩, 사이버 범죄, 공공 부패, 민권, 조직 범죄 및 마약, 화이트 칼라 범죄, 폭력 범죄와 강력범, 그리고 신원 문제 등의 종류로 나눕니다. 하지만 주나 지역 법 집행기관들은 FBI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FBI는 이들 기관의 수사를 감독하거나 이를 인계받지 않습니다. 1908년 7월 26일 당시 찰스 제이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이 이름 없는 법무부 수사부서에 특별 요원들을 임명했습니다. FBI는 바로 이 부서에 기원을 둡니다. 이듬해 이 부서에 수사국 BOI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BOI 명칭은 1932년 수사단 DOI로 변경됐고 1935년 7월 1일 DOI가 공식적으로 FBI가 됐습니다.
The top official for a U.S. law enforcement agency now saying it has believed for some time the COVID-19 pandemic likely had its
FBI 요원들은 미국 영토와 미국령에서 현행범이나 어떤 사람이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FBI는 대도시의 지부 56곳, 또 상주기관으로 알려진 규모가 작은 약 350개의 사무소, 그리고 몇몇 특화된 현장시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60개 이상의 연락사무소도 있습니다. 현재 FBI는 특별요원과 정보분석, 언어전문가, 과학자, 그리고 정보분야 전문가 같은 지원요원 등을 포함해 거의 3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 FBI에 직접 책정된 예산은 약 100억 달러였습니다. 현 FBI 국장은 지난 2017년에 임명된 8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옥마을인 북촌과 서촌에는 한옥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그곳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공공한옥라운지가 최근에 문을 열었다는데요. 한옥생활이 어떤지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북촌 라운지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다음 차를 해볼까요?
네.
다음에 하동 녹차고요. 우린 그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관에 뚜껑을 열어주시고 앞에 놓인 녹차잎을 사시를 사용해서 모두 넣어주세요.
북촌라운지 사랑채에서 다도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객들이 티소믈리에의 안내에 따라 하동 녹차를 우리고 있는데요. 북촌 한옥마을 한가운데 있는 북촌라운지는 지난 11월 8일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역 관광과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운영 대행을 맡은 프라우들리 이지수 팀장입니다.
서울 공공한옥인 북촌 라운지는 북촌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북촌 라운지는 지역 주민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서 방문객들이 북촌 지역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마을 컨시어지 역할을 제공합니다. 북촌 내 한옥 스테이를 하는 고객분들은 북촌 라운지에서 숙소 및 입퇴실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짐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무료로 웰컴티도 제공하고 있고요. 주변의 다른 서울 공공한옥이나 관광지에 대한 정보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촌은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옥에 숙박하는 관광객도 많은데요. 그래서 방문객을 위한 총괄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상을 키워드로 세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차 감상 프로그램이고요. 티 소믈리에와 함께 다기를 사용해서 직접 차를 우리고 스토리텔링형으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체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촌 감상이고요. 북촌 지역에 대한 이제 성숙한 공정 여행을 지향하며 8인 이하로 이제 북촌 투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말 감상 프로그램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하지만 유용한 우리말 표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 다도 체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약 70분 동안 세 가지 차를 맛보고 또 차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티 소믈리에 이현재 씨입니다.
저는 이 라운지를 찾으시는 손님들에게 차를 우려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영어로 티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우려서 맛을 같이 보면서 차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 특징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는 경험을 같이 해보면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롱차와 보이차와 한국 녹차, 이 세 가지를 맛봤습니다. 크게 방법에 아예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 물 온도와 우리는 시간, 찻잎의 양, 이런 거에 좀 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날 찾아온 체험객은 특히나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는데요. 덕분에 이현재 씨도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고요. 앞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통해 이 북촌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차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시면 전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저로서도 좀 재밌기도 합니다.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는데 일단 북촌이라는 지역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가장 많죠.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일 거고 이 클래스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차 생활을 할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할 일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가 북촌을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북촌이라는 지역적인 역사, 문화 그리고 이 한옥의 아름다움을 제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마을이 있구나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촌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다도 체험과 북촌 마을 산책, 그리고 한국어 교실 가운데 방문객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할까요?
제일 이제 반응이 좋은 거는 다도 체험이랑 로컬 투어예요. 일단은 다도 체험은 우리 이제 한옥 공간에서 어울리는 이제 전통차를 마시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북촌 감상 같은 로컬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곳을 찾는 분들은 워낙에 이제 북촌을 좋아하셔서 오신 거니까 그 북촌에 대한 이제 지역 안내랑 이제 역사에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북촌 마을 산책은 지역 주민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여행인데요. 사실 북촌에서 진행하는 마을 투어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 북촌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마을 산책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아봤습니다.
많이 있어요. 북촌에도 마을 안내소가 있고 그 마을 안내소에서는 이제 주변 관광지 정보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 개동길에도 서울 공공한옥들이 있어요. 북촌문화센터라는 곳도 있고 거기에도 데일리로 이제 이런 체험활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북촌 감상이 다른 이제 로컬 투어의 차별점은 이 공간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성숙된 이제 공정 여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개방된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백인재 가옥도 공공 한옥인데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식 문화센터 이음도 있고 그다음에 한지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대시민 개방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북촌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투어와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북촌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북촌 라운지가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지수 팀장은 지역과의 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 북촌 라운지와 서촌 라운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화된 공공 한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공공 한옥들이 공공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 특화된 이제 공공 한옥은 없는 편이고 그 외국인들에게도 공공의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자 북촌 라운지와 서촌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촌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서촌 라운지 같은 경우는 전시 기능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가셔서 이제 라운지에서 쉬실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비치된 전시물들을 이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수 팀장은 이 북촌 라운지가 한국 시민들에게도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전통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제 휴식을 갖는 시간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 분들도 이제 한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옥에서 편하게 이제 시간 제약 없이 쉬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 이제 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북촌 라운지를 찾은 방문객은 한 가족과 직장 동료였는데요. 러시아에서 온 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직장 동료와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계속 했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듣고 직장 동료인데 그 따님이 러시아에서 이제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요즘 차를 좀 즐기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러시아도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서 들으니까 좋았어요. 예전엔 많이 왔는데 오랜만에 다시 오니까 좋더라고요. 한옥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외국 분들 뭐 오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직장 동료끼리나 뭐 가족끼리나 이렇게 와서 차도 마시고 예, 한옥의 느낌도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하고 왔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새롭게 좀 많이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접근하기도 좋고 또 주위에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딸도 좋아하고 네,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것들을 부셔서 없애버리지 말고 잘 보존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모두에게 다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을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옛날 분위기에서 또 자든 뭐든 접해보면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계속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진짜 정보를 들으면서 마시니까 한창 더 그냥 차를 깊게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카페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많이 우려서 먹으면 카페인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몇 초를 우려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그건 다 이제 온전히 저희의 몫이라는 얘기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조금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보통 저 밑에에서만 있다가 이쪽 라운지가 있다고 해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위쪽도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여기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더 한국 문화를 알리거나 아니면 이런 차나 이렇게 어른들이 조금 즐겨 하실 수 있는 문화의 약간 중심지가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ear about David's new job? He landed a position at that big tech company.
That's fantastic news for him. How did he get the job?
He told me he networked like crazy, attended industry events, and polished up his resume. But you know,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The important thing is he got the job.
Absolutely. We should plan a celebration for David.
데이빗이 새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새 직장을 얻게 됐는지 물었더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구직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존이 대답을 했습니다.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대화 들어보시죠.
Hey, I've been meaning to ask, how's everything going?
You know, lately, when I tell people I'm planning to change my career, they ask my age. But you know, in that job, age is neither here nor there. It's getting a bit annoying.
Why do they care so much? What's the big deal?
I have no idea. It's like age is some sort of secret code. I never understood the obsession with knowing someone's age.
I've started brushing it off, telling them that age is just a number and doesn't define me. Next time, just tell them you stop counting after 21.
제가 직업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물어본다며 나이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Age is neither here nor there.
나이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Age has nothing to do with career.
나이는 직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Neither here nor there.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The important thing is he got the job.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직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David's new job? He landed a position at that big tech company.
That's fantastic news for him. How did he get the job?
He told me he networked like crazy, attended industry events, and polished up his resume. But you know,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The important thing is he got the job.
Absolutely. We should plan a celebration for Davi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e landed a position at that big tech company.
그는 큰 테크 회사에 구직했어요.
He told me he networked like crazy, attended industry events, and polished up his resume.
그는 네트워크를 열심히 했고, 이벤트에 참석했고, 이력서를 잘 다듬고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But you know,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The important thing is he got the job.
중요한 것은 그가 직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자, 그건 상관이 없다는 뜻.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ey, I've been meaning to ask. How's everything going?
You know, lately, when I tell people I'm planning to change my career, they ask my age. But you know, in that job, age is neither here nor there. It's getting a bit annoying.
Why do they care so much? What's the big deal?
I have no idea. It's like age is some sort of secret code.
I've never understood the obsession with knowing someone's age.
I've started brushing it off, telling them that age is just a number and doesn't define me. Next time, just tell them you stopped counting after 21.
Everyday English, 귀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두 가지 뜻을 가진 표현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That's neither here nor there.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